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새해 2025년 첫날이고 마가복음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뉴질랜드와 알래스카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그냥 first impression. 뉴질랜드와 알래스카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뉴질랜드? 네, 알래스카라고 생각하면 한번 알래스카가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겨울 알래스카 말고 여름 알래스카 그렇게 하면 여름 알래스카. 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뉴질랜드가 나을까 알래스카가 나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소위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의 날이 오면 자신과 가족들의 몸을 숨길 일종의 대피소라 그러죠. 지하 대피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장소로 어디가 더 나을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억만장자들에게. 뉴질랜드가 나을까? 알래스카가 나을까? 여러분 우리 간혹 그런 거 보잖아요. 아주 정말 부자들이 심지어 수년 동안 물이나 음식이나 의료시설이나 통신장비나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지나가서 요즘 잘 아시는 대로 경쟁적인 우주 탐사가 이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쟁적인 우주 탐사 혹은 화성 정착은 그러한 억만장자 부자들의 지구 탈출의 한 방편, 종말의 때를 피해서 뭐 화성에 정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한 한 방편이라는 그러한 말도 듣습니다. 억만장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는, 종말의 때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한 가지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공경이나 어려움에 빠지기를 원치 않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방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영혼에 관련된 것이건, 그것이 육신에 관련된 것이건, 그것이 직장이건, 건강에 관련된 것이건, 뭐 부부생활, 관계적인 것이건, 그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하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기독이라는 한자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 음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나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들의 셀프 구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어요? 아니 좀 더 이렇게 질문을 좁혀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첫 인간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 첫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교리,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리딤 되었다라고 하는 대속의 교리는 오랜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모습과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구원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나 다리 예화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던 좋은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억만장자의 대피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온 세상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기미조차 없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고작해야 몇 달 아니면은 아주 길게 잡아도 몇 년 더 살 수 있는 대피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만약에 내 자신이 억만장자라면은, 그리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대피소에서 대단한 장비들을 가지고 그 벙커 안에 앉아서 망해버리고 파괴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몸은 살아있지만은 파괴되어버린 바깥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정신이 미치고 돌아버려서 정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느냐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소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온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고 회복하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나를 주연 배우로 놔두고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마치 내가 파괴되어버린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영적인 대피소에, 영적인 벙커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이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벌써 해가 바뀌어서 마가복음의 핵심을 가물가물하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이야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악의, 사탄의 얽매임에서 놓이게 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속자, 리디머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가 2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public life ministry죠. 공적인 삶입니다. 구속자로서의 공적인 삶인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쉼을 가지시려고 하는데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 먹을 틈도 없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율법 학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는 바알 세불이 들렸다. 예수가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그 모든 기적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율법학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바알 세불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알 세불은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바알 세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바알세불이 곧 귀신의 두목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학자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예수의 치유의 능력은 한마디로 귀신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적을 베푸는 것 귀신의 힘을 빈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혹은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그 가정은 버틸 수가 없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가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사탄은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탄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율법학자들의 주장은 예수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헷갈려 보이지만 분명합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고서,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힘센 사람 사탄을 묶어놓고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간을 털어간다라는 것은 힘센 사람의 소나기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바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뭐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엑소더스, 애굽 탈출기,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 왕의 억압과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백성을 풀어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것은 유대 백성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냐 하면은 유대 백성의 힘보다 훨씬 큰 것이 바로 애굽 왕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아주 힘센 애굽 왕의 억압과 속박을 사탄에 비유합니다. 이 애굽 왕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유대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가 왕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온 세상을 사탄의 억압과 구속에서, 그 고통에서 놓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아상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자아상이 건강해지고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한 자리, 이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를 돕거나 정의와 샬롬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투표하고 불의에 맞서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항거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좌절한 동료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돕는 것, 그것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성의 문제, 구원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본문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혼잡을 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복음이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굿뉴스가 인기만을 쫓는 포퓰리즘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만을 한번 돌아봅시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한 어떤 부흥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에서 놓였습니다.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온 한반도에 온 이 대한민국이 조선 땅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매력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대로 3.1 만세 운동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이 자그마치 16명이라고 전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의 항거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뉴질랜드에, 나는 나만의 알래스카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3.1 만세 운동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는 그 구원의 반대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는 구원의 반대편이라는 게 무엇일까?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영원한 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죄. 예, 오늘 분명한 것은 본문이 말하는 영원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절에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예, 성령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푸뉴마,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다는 그 역할입니다. 루아나 푸뉴마나 성령은 호흡, 생기, 생명을 뜻합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단어의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호흡, 생기, 생명.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창조가, 인간을 지으신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죠. 생기, 루아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푸뉴마, 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생기를 받아라. 호흡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호흡,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 예,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로 그 호흡,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잖아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호흡을 거부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오늘 여기에 본문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인간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가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존재가 나는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호흡을 거부하고 그 생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둠이 좋음으로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할 때 이미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스스로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호흡, 생명, 빛, 성경에서는 그것이 모두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마음이 굳어진 그러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과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가족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끌어내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대부분의 이야기가 기록된 다음에 다시 예수의 가족이 등장하는 것은 3장 31절입니다. 3장 3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3장 31절에 바로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서서 사람을 그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 문 바깥에서,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것은 육신의 가족을 부인한 것으로 보면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오늘 마가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요. 내가 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내가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될 일, 내가 전도해야 될 일, 예, 그런 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의 기준에 혹은 목회자의 기준에 뭐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혹은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자격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원래 본문의 뜻과는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구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은요,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그냥 내가 한번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성령이 주시는 생명, 호흡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라고 할 때 우리 형제입니까? 우리 자매입니까?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1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다 그래요.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바깥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깥입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바깥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우리 성경에 보면 뒤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그 예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난 그 육신의 형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야고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야고보가 자신의 형제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결국 야고보서까지 쓰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잖아요. 안에 있었지만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호흡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진짜 영적으로 묶어주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의 인종차별처럼 위협이나 차별이나 분리를 조장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교만함이나 계급의식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깥을 강조하는 것은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입니다. 너 지금 바깥에 있구나. 그것은 춥지, 힘들지, 어렵지,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초청입니다. 함께 이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초대해서 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바깥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형제되고 자매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저는 제가 매일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 마무리에 마무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다는 기도인데 저는 그 기도가 좋아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오늘 하루 겸손히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분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그냥 구원의 고백을 드렸으니 그 이후로는 내가 내 삶을 매니지 해야겠다라고 여기는 사람과의 하루는 우리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이냐? 제가 그것은 다음 주에 설교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은 성령이 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성취해가는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함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배움과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올해 2025년 첫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